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아론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그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지라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되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수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 싫어하라 하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명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와 바로의 두 번째 대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경 말씀 7장을 출애굽기 7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5장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로 이제 바로에게 갔죠. 그랬는데 바로를 만나서 이 백성들을 희생제사 지내도록 광야로 내보내어 달라고 이제 간청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시면서 오히려 더 전보다 강한 더 고역이 되는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기는커녕 더 고생을 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고 사용되었지만 쓰임을 받기는커녕 무참하게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는 일이 5장 그리고 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모세가 실망해서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 한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모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 6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곱 개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이제 여호와로 너희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너에게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부터 함께하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함께하신다.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이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드디어 이 7장에 보면은 두 번째 바로와의 격돌을 시작합니다. 오늘 7장 내용은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와 다시 부딪혀서 바로에게 전해야 할 말, 바로에게 해야 할 말, 그리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는 미션을 내려주는 일이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8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비로소 7장 14절서부터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는 강팍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몇 개 내렸죠? 출애굽의 재앙을 몇 개를 내렸어요? 열 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재앙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영화도 보고 모세는 영화도 보고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12장까지 11장 마지막까지 쭉 되는 재앙이 10개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오실 때 꼭 그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11재앙, 10재앙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대략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 그 하수를 피로 만드는 그런 재앙이 내렸다는 이 말씀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 패러그램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새로운 미션을 주는데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두 가지를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는 네가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4장 16절에서 모세가 입이 둔하여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말하는 사람으로 붙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 아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론에게만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실패했잖아요. 1차 도전에서 처참하게 깨지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백성들을 구원도 못하고 백성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그런 위치에 처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모세에게 너는 바로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앞에 가면은 하나님처럼 신처럼 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주인과 같은 주권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론 보고는 너는 모세 뭐가 된다고? 대언자.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 대언자라는 뭐예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론인데 대언자인데 대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라는 표현이 영어를 포함시켜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무슨 기적을 베풀거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또는 어디 전하라고 하면 그냥 전하는 단순한 메신저일 뿐이라는 것이 바로 아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론에게 그런 역할을 주시고는 그 다음에 바로에게도 또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해방을 시켜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제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어떤 역할을 주는데 어떤 역할을 주냐면 강팍한 이런 역할을. 지금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대. 모세는 해방을 위해서 신처럼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을 때 모세를 대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언자가 되겠는데 그럼 바로는 백성을 내어보내는 일을 시키면 될 텐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서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바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죽일 사람은 더 고통을 주고 더 애를 먹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그런 것을 좀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 바로가 강팍하게 됐다. 여기서 강팍이라는 건 딱딱한 굳어있는 돌덩이처럼 딱딱한 이런 말인데 목이 굳어있다든가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아주 강하고 딱딱하게 굳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는 뭐가 강팍할까? 보니까 오늘 말씀 7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11장, 12장까지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장자가 죽는 거. 그 다음에 14장, 15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강팍으로 가는데 강팍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로처럼 강팍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바로처럼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는 뭐가 강팍했는가? 우리가 강팍을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리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의 강팍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고 말씀대로 잘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냐는 거죠. 별로 바로가 별 차이 없어요. 바로는 전혀 안 듣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세가 얘기하는 것에서 거부하고 대들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라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바로의 강팍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는 거죠.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열 번의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계속 대항하는 것이 강팍해지고 11장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재앙을 내리면 금방 강팍해지고 그리고 또 재앙을 내리면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는 순간 바로 또 강팍해지는 이런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 어디까지 지금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그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보는 조차도 이 바로는 믿지 않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의 과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기적을 보느냐는 것이죠. 능력을 보시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찬송한데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 그러면은 놀라운 뭐 전혀 생각 못하는 그런 일을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사실 그 체험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사실 잘 안 믿어요. 그럼 바로의 강팍과 우리의 강팍은 거의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세 번째 바로의 강팍은 뭐냐면은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탈출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종이고 자기의 신하들이고 자기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부려먹는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유익하거든요. 자기의 권위나 모든 것을 하는 게 유익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 뜻이라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 명령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뭐 이렇게 따지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 믿음생활 하시는 분 제가 이건 뭐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도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기적인 그런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참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을 하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뭐 우리 옆집 아저씨 뭐 누구 이렇게 쭉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런 강팍 오늘 이 강팍한 바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면에서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서 과연 이 기준에 강팍하지 않을 신앙인은 누가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사실 두려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면 마치 심판관처럼 어떤 판단을 내리는 사람처럼 아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모세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안 믿고 하나님께 반항하더니 이제 순종을 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지 그것이 나와 비춰졌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와 비교해서 어떤 건가 또 모세와 비교해서 어떤 건가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 출애굽 7장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모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로에게 바로 그 강팍함을 주셔서 왜냐하면 왜 강팍을 주시느냐 자꾸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것을 내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팍한 바로에게 이제 표징과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긴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손을 애굽 여호와의 손을 애굽에게 더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더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시고 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재앙이네. 하나님이 손을 더하신다는 얘기는 자꾸 여기다 재앙을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강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재앙을 내. 근데 5절에 보면 내 손을 애굽에 어떻게 펴서 손을 펴면 뭐하냐면 인도하고 보호를 하신다. 저는 우리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강한 손을 더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손을 우리에게 펴시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펴신 팔로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모세 너는 이런 위치가 될 것이다. 아론 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가 애굽이 온 천하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런 사명을 모세가 받고, 오늘 우리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몇 살?
83살.
아론은 3살이 많은 83세. 두 할아버지가 지금 이 위대한 사명을 받고 있는데, 야, 이거 보면은 어떤 뭐 분들은 그 당시에는 뭐 80, 오래 살았으니까 80도 젊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역사학자들이 모세가 살던 시대 당시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세 된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신명기에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삶이 한 40여세 이렇게 사는 건데, 특별한 사람을 빼고는. 그런데 이 우리 모세와 아론은 80세에 부름을 받는 거죠. 83세에 드디어 부름을 받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오늘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서 살아있을 때 그 모세를 쓰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40부터 80까지 살아가는 한참 장년에 쓰일 때 시간, 그 시간 위대한 광야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지 않고, 그런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왕궁의 경험과 광야의 경험을 한 80대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집어주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시기나 조건이나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불렀느냐, 어디서 불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84, 83세 이 두 노인이 이제 활약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의도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역사의 전환점에 이들의 나이가 84, 83세다. 그럼 그들이 나이가 80세, 83세일 때 내가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이를 왜 써먹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80이라는 강조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빨리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앞에 보내는 모세와 아론의 부름, 그 소명, 최종적 확정을 시키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해야 할 일을 드디어 밝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의 소위 신라이가 끝이 나는 거죠. 7장, 이 7절까지 해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확정이 되고, 모세 스스로도 확정이 되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8절에 바로에게 나간다. 그 바로에게 나갑니다. 자,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일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가 말하거든, 네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뭐를 만든다고? 뱀을 만드는 일을 보여주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바로에게 보낸 나의 사람을 보내는 증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 일을 해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가가지고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선언을 하죠. 그 선언이 뭐냐면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만나면서 바로에게 너 누구냐? 바로가 이제 만났더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한번 대적을 했고 그리고 이겼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나서는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무참하게 비참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신임장을 준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두 번째로 바로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왕국에 보여지는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서 모세와 아론을 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면 우리가 보통 그 나라의 아그레망을 받고 나서 아그레망을 받은 다음에 대사로서 대사 이제 임명 그 좀 파견장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파견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적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기사를 딱 보면은 어디서 어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모세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어?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거기서 뱀이 됐는데 오늘도 또 이 지팡이는 뱀이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4장에서 체험했던 그 뱀과 오늘 7장에서 체험하는 이 뱀은 한글로는 똑같이 뱀뱀 하지만 원어로는 뱀이 달라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꼬리를 잡았던 그 뱀은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뱀이에요. 통칭 말하는 뱀 이런 뱀인데 오늘 7장에서 말하는 뱀은 그런 뱀하고는 다른 아주 기이하고 특별하게 생긴 독사와 같은 거의 용 괴물과 같은 그런 뱀을 말해요. 여기에서는 이 용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런 뱀을 만들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뱀이라는 것은 이 애굽 나라의 수호신과 독사 코브라는 수호신. 왜냐하면 나일강이 이들의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근데 나일강에서 살고 있는 그 코브라 같은 뱀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숭배를 합니다. 거기서 코브라가 나오는데 그것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만들라고 했던 뱀은 코브라보다도 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적을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이 갑박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바로가 더의 대적을 하고는 자기 나라 백성인 박사와 박수를 불렀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박사와 박수를 여기서 박사, 박수가 뭔가 우리 용어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는 그 당시에 어떤 행정관리입니다. 왕을 자문해주는 신하들과 같은데 그 당시에 점성술이나 이런 것을 익숙하게 알아가지고 왕의 행정을 도와주는 이 관리를 보통 박사라고 하고 박수는 그 당시에 애굽이 섬기고 있던 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에요. 그 종교인들을 박수라 또는 일명 술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는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쓰는 관리들과 종교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박수 둘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한 이적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런 재능을 주신 줄 알았는데 이적을 능력을 얻는데 바로도 똑같이 자기네 이 박사와 박수를 불러 술객들한테 해가지고 그걸 만들더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신임장이나 이 능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어떻게 될까요? 기가 살아서 기고만세해서 이렇게 강팍해질 수가 없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기적, 이적.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위대한 종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목사님들도 종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은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기적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기 모세처럼 지팡이를 탁 던져서 뱀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모일까요?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무리도 걸어다니고 다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쫓으라고 원망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뉴욕에 5,000명을 넘기는 사람이 나오고 눈 봉사를 낫게 하고 규모들을 고치고 안전벨기를 이렇게 세우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만약 이런 이적을 해가지고 그것도 3년씩이나 온 이 뉴욕을 다니면서 그런 기적을 해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추종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죠. 안 그렇더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적의 특징은 바로 그런 왜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느냐는 기적이나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시절에 이때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주셨던 것은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하는 탈출하는 이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무슨 뭐 이상한 것으로 쓴 거죠. 심판과 구축을 위한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열 왕국이 되는 초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적을 주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적을 너무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이적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그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적하는 그 당시 사가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바알신을 섬긴다든가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상과 대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그 다음에 그 이 분열 왕국 좀 후기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뭐 세 친구들 이런 사람이 또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왜 했느냐? 그때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적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과 사도시대에도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나 바울사도도 이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때는 왜 이적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적을 행하는 이런 뭐 교회나 이런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뭐 누구 아픈 자를 고쳤다 뭐 500명을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부 뒤로 쓰러졌다 넘어졌다 뭐 이런 우리가 방언을 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지금 이쪽에서 이쪽 앉아계신 어느 분이 지금 위가 쓰리고 있는데 위암 말기인데 그분은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막 낫는다든가 또 어떤 분은 아픈 사람한테 빨리 이 셀폰을 전부 꺼내서 전화해라 그리고 지금 누가 뭘 아프다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낫는다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 몇천 명씩 모이는 그 이적을 향하시는 그런 사역자들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과 오늘날 일어나는 이적들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적을 주셨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적을 주실 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위대한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처럼 오늘과 같은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왜 하나님은 아픈 자를 닿게 하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척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이적도 있지만 그들의 술객의 기술로 그런 술책으로 이적이 나왔던 것이에요. 술객들에게는 그들의 바로 술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적은 다 믿을 것이 아니에요.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한 번쯤은 우리가 어느 것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널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적은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쩌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대적인 모세가 행한 이적과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능력을 받고 있는 그 바로의 수객들이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아 이적의 결과가 똑같구나 이렇게 봐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적의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적을 보였는데 이 이적을 통해서 나도 이적을 할 수 있다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드디어 세 번째 제안을 내리시는 게 바로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드십니다. 지팡이를 펴서 하수를 치니까 그 강물이 피로 변해. 강물뿐만 아니라 아론에게 명해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팔을 펴서 온 애굽을 향해서 팔을 들라고 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물들 하수, 운하, 못, 모든 호수 그 다음에 온 땅에 있는 물들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돌그릇에 있는 모든 물이 전부 다 피로다. 있는 물이라고 다 피로다. 이런 기적을 이것이 첫 번째 강팍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첫 번째로 바로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드신 거예요. 10개의 재앙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앙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의 신에 대해 신들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 사악한 거짓 신들과의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일강에 물을 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일강을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을 그들의 생명의 젖줄로 알고서 신처럼 무상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인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인데, 그 신을 그들은 최고의 신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서조차 이 술객들은 똑같이 물을 갖다 피로 만드는 이런 실천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권세는 그만큼 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분별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서 우리의 생활 중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죄로부터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도 혹시 잘못된 옛날에 이 바로와 같은 그런 세상의 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형편을 낮게 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좀 더 나은 길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어느 것이 과연 전능자의 힘인가. 어느 것이 과연 우리를 참으로 제대로 참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신앙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일강 그들의 생명의 저축을 하나님께서는 무참하게 피로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요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사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드디어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7장 25절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강팍한 마음으로 7일이 지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에 그 7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재앙은 그리고 세 번째 재앙으로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7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좌절에 빠진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그만한 능력을 제공하신다. 그리고 그것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7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디에서 볼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오늘 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나이가 그들의 생명줄이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버려 죽이라고 하는 바로 죽음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하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그걸 피로 만드는 이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권세 속에 깨어있는 애굽을 향해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뜨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나일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나일을 피로 만드시는 이 첫 번째 제안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신으로 나의 영원하신 신으로 우리에게 과연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따라간다고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로처럼 강팍한 존재는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정말 겸손하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도 오늘 기독교가 바로 이 출애굽기 7장에서 나타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집과 완강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이 아니라도 무시해도 살 수가 있고, 자기라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여 따랐다는 이 모세의 신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주권자로 모시는 이런 오늘 결단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